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먼저 1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4절. 아유, 제가 또 잘못 적었군요. 14절, 15절 이렇게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우리 더 보겠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고린도후서를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았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적으로 말씀하면서 대응했는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좀 내용이 많았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그 중에 또 문제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자꾸 이렇게 삐그덕하는 갈등 관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에 그 보내준 편지를 교우들이 받고 이렇게 위험한 고비를 한 단계 이제 극복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후에 교회 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됐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나 뭐 방식이나 뭐 자질을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말을 들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또 거짓 사도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 사도들이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사도들은 이제 바울을 또 특히 공격을 하니까 이제 교회가 더 어지러워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나아졌나 했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편지를 또 쓰게 됩니다.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역사 속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예전에 편지를 썼었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말에 근거해서 아,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근데 이러한 그 추정에 의해서 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맺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 번째로 보낸 편지는 굉장히 혹독한 편지였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격정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근심의 편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편지이지만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알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두 번째 이 편지를 받은 후에 어떤 상황인지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연락이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인편에 이제 디도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다녀오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7장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에 여러분 한번 좀 펴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7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다녀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러니까 바울을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뻤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혹독한 편지, 그것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는 디도가 전해준 소식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참 이제 기쁘고 안도의 이제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교우들과 또 다시 이제 화해 관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실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지금 7장에서 보신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기초로 해서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상당히 그 사도 바울이 친밀하게 다가서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설득하고 또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나쁜 소식을 또 듣게 되었기 때문에 쓴 글이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짓 사도들이 이제 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교회를 혼동스럽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사도직에 관한 그 정당성을 이제 변호하느라고 이제 또 긴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큰 그 교우들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럼 몇 군데 더 보겠습니다. 7장 계속 펴고 계시죠. 이것도 오늘도 고린도후서에도 이렇게 좀 오늘 설교 시간에 다루는 성구들은 표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또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은 이렇게 훌륭한 교우들이야, 이런 면에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고린도 교우들이 스스로 자기가 말한 이 칭찬에 대해서 증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론 맞았다, 내가 맞았다, 이제 이런 어떤 자부심을 좋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죠? 우리가 불신하는 것보다는 신뢰하게 된 상황에 이르면은 뭐 너무 기쁘죠. 사실 우리가 불신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뭐 신뢰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까? 그건 뭐 무르나 마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서술을 하는데, 이제 서신의 그 1장부터 이제 첫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또 1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인사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정말 환란이 극심하던 그런 이제 그 시대 속에 사역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환란이 큰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하셨는가를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 어떤 사람의 위로도 아니고 또는 어떤 뭐 환경의 개선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통로를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문맥을 이게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자꾸 읽으시다 보면 그게 이제 이렇게 잡히게 돼요.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를 받는 통로가 뭔가예요. 통로가 뭔가. 그것을 3장에서 물론 2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3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뭐냐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됨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위로받았어. 아니면은 그냥 아, 좀 내가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아져서 위로받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도의 직분, 또 이제 새 언약의 일꾼됨의 직분을 이렇게 힘들지만 감당하니까 감당하는 가운데 위로가 임하더라 이거죠.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의 직분과 3장에서 비교하면서 구약의 모세의 직분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처참한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것을 강조해요.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기독교의 개척자 아닙니까? 근데 개척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신 있게 깨달았는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저에게도 많이 도전이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도 많이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을 보시면 3장에서 이제 새 언약의 일꾼됨을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는데 그것은 이러한 영광된 직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결론을 말하는 거죠.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장 6절에 보면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인생의 큰 그 기초가 되고 그리고 유일한 기둥이 하나 세워졌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세워졌고 또 지금도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떤가? 7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저 죄송한데요. 저 물 좀 한 잔 좀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물을 주실 때는 별로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물이 없으니까 또 물이 너무 또 안타깝고 또 아쉽네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흐름을 좀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은 어땠는가?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질그릇된 자기에게 이제 비춰주셨고 우리에게 비춰주셨다고 했는데 그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대요.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생명,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그런 그 실질적인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이것은 가볍지 않거든요. 근데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5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5장을 보면 이제 5장이 이제 그 참 유명한 말씀이 많잖아요. 근데 그 일단 그 5장에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전반부에서는 이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과 함께 그것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 믿음은 영혼의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리의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가장 귀한 소명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됨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화해와 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화해와 화목의 사신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사신으로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사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있을 수 없다. 라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잣대를 훨씬 더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죠.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이제 그런 소중한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실 이 말은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 지금 15장 11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 속에서 16절, 17절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의 요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것이 되자가 아니라 새것이 된 것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열매입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확실해야 이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뭐 애쓰고 수고하고 다 하는데 그러다가 낙심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을 보지를 못하니까 계속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되는 사람은 교만해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트랩에 걸려 있는지를 자기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잘 읽어보면 정말 여러 번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감이 잡히면서 아 복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고 아 내가 지금 복음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이런 것이고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알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가요. 6장으로 가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때는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이렇게 말 천명을 해요. 이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의 구원 선포에 그 직접적으로 예언된 그런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의 예언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6장 2절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누리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쁨이 나눠지는 거죠. 와 감사합니다가 우리 서로의 입에서 같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외쳐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의 현실을 이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저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안 일어나고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감사하면서 그렇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 일어나는 것을 또 안타까워하면서 그걸 막 떠벌리지 말고 우리가 조용히 자기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아픈 가슴이든지 감사로 북받치는 마음이든지 그거를 주님께 토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좀 길게 사도 바울의 그 지금 형편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 그리스도인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절부터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에 관한 안목이고 그리고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를 볼 때마다 저는 참 많이 회개해요. 정말 이 상황과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끝까지 붙여잡고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이제 놀라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6장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또 6장에서는 이제 또 뒷부분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가 또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아니냐, 이런 것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일깨워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자랑스럽고 또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서 좀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 8장 9장에서는 이제 헌금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 이제 길게 서술이 됩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 8장 9장에 좀 잘 정리가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걸 또 한번 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이 헌금 정신의 이제 중심을 우리가 좀 잘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금은 우리가 이제 드리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라는 그런 그 전제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헌금의 이제 가치가 무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만약에 사람을 위해서 쓴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를 산다라든지 뭘 한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좀큰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에 동참하시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동참하는 행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이 낙오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난한 사람들 또는 약한 사람들 또는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동댕이 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거기다 이렇게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헌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 6개, 7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다 있다, 적게 나오더라도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교우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른 데 쓰일지 모르니까 이제 지목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이 헌금을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면 그러면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내가 누구한테 특별히 신세 졌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위로구나. 나도 형편이 좀 펴면 어려운 사람들 교회 안에서 먼저 찾고 도와줘야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구제헌금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1년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이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픈으로 놔둬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뒤에 가서 볼 때는 우리 재정부장님이 보고할 때 구제헌금이 몇만 불대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그 헌금을 잘 유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사도도 그랬습니다. 사도도 지금 이 헌금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때 당시 가난한 시대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기근이 닥쳐서 예루살렘에 이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제 이렇게 이제 부흥, 고여가 부흥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나중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우들이 정말 굶주림과 그 기근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힘들어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막 엄청난 그 헌금을 모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전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동참하자라는 의미로 지금 고린도 교우들에게 헌금을 이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 8장 2절, 3절 보시면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이요,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제가 우리 광고 시간에 우리 허리케인 아이다로 말미암아 이제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해서 이것이 헌금의 행동의 두 기초 수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닿는 대로 하시고 자원해서 하시고 이두 가지를 잘 지키시면서 가하시면 그러면 이 헌금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헌금에 대한 내용이 8장, 9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10장부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저도 냉수 마시고 조금 이렇게 속을 차린 다음에 10장부터는 또 이제 힘든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짓 사도들이 이제 난동을 부린 거예요.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사도라고 말했고, 속이는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했던 일이 뭘까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동역자들에 대한, 그리고 또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비난을 퍼붓는 거죠. 디도가 다녀갔다고 했죠? 분명히 디도도 그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뭐,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제 그 바울의 동역자들, 이제 비난을 하고, 또 폄훼하고 하는 것이죠. 슬픈 것은 고린도 교우들이 바울과 기껏해서 또 화해의 관계로 들어왔는데 여기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도 없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11장 3절, 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지금 이 거짓 사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게 뉘앙스가 1장 9장에서보다 많이 세셨죠? 달라졌죠? 세졌다라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도라는 말이 이제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서신서를 보면서 뭐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제 싸움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도에 대한 말씀의 뜻을 좀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의 뜻은 딱 간략하게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무엇이냐? 보냄을 받은 자다. 누구에게 위탁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사도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 37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나를 보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보내셨다라는 말이 뭐 수십 번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원어로 말하면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란 말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말의 변형을 이제 가지면서 그러니까 동사형 뭐 명사형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이제 같은 어원을 가진 아포스톨로스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가운데 이제 있었던 그 12명의 이제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12명만 사도인 줄 알면 이게 성경을 좀 너무 폭좁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직접 만났다. 그리고 이방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방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 그런데 자신의 사도직에 관해서 12 사도들이 전혀 이의를 걸었다라는 그 말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교회 역사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교회가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개척하고 해서 교회 시대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 같은 사람,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안디옥 교회의 리더, 바나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도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 4절에 보면 바나바도 사도라고 이제 하나 불리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열두 사도와는 구별이 되는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이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 좀 전에 제가 언급했죠?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시면, 그게 뭐라고, 이건 가까우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자,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다. 이 말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회주에 보면 사도들 이렇게 또 다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 아시죠? 뭐 우리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그렇게 나와요. 에바브로디도도 사도라고 불림을 받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지체들을 부르셨는데 이렇게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예언자로,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이는 사도로 하는, 열두 사도만 딱 부른 걸 이야기하는 거고, 나머지 예언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교회의 상황 속에서 계속 부르시는 거고, 지금 이런 말이 아니죠. 이제 문맥이 안 맞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사도들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포스톨로스가 교회에는 항상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도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짓 사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교회 개척이 얼마 안 된 이제 그곳에 이제 찾아 들어가서 내가 사도 베드로한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인데, 아니면 뭐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80년을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후로 한 20살부터 시작해서 100세까지 살았단 말입니다. 80년 동안 사도 요한이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복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다 사도 요한에게 와서 직접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루 이틀 들었을 수도 있고 며칠 거하면서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몇 번 방문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나중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또 내가 복음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말은 이렇게 되고 저런 말은 저렇게 되고 그리고 아, 교회에 보니까 저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고 막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제 조금 이따가 다루겠지만 저 고린도 교회 헌금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 보이는데 막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면서 그 교회에 내가 사도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나오면 그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설득이 잘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사도 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있었고 또 사도들과 함께 했던 또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여기 등장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랑 한 번이라도 컨택이 있었으면 아,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배웠는데 처음 듣고 내가 감동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됐는데 이러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서는 정작 교회에서는 자기들의 실리를 추구하면서 이제 그거를 취하려는 수작으로 이게 그런 어떤 위장된 위선을 부리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요. 한 부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부터 이제 영지주의라는 게 많이 이제 성행을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른 서신서 다룰 때 하겠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속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너희가 믿는 건 지금 틀린 거야. 이렇게 믿어야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초대교회들,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볼 서신서들은 거의 다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한 번쯤은 다 휘청거리고 그리고 정말 혼란스러웠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사도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야. 나는 뭐 요한의 사도야. 뭐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이 길어지는데 또 오늘도요.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이야기할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됐나 하는 그런 너무 멀어서 전달됐나 하는 좀 의심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다 들으셨으리라고 믿고 에베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살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들에 대해서는 사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우들도 이들에게 현혹을 당한 거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 것은 바울이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순진하게 공격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열두 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는 건 다 알아. 분명히 교회는 그렇게 대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열두 사도가 인정한 사도야.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바울은 열두 사도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간 거죠.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약점, 바울의 방식, 그리고 바울이 잊지도 않은 소설을 써내는 그 속셈, 막 이런 것들을 다 붙여가지고 그리고 바울을 공격을 하니까 또 그 동역자들을 공격을 하니까 지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그 사도직을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제 개인 능력의 리더의 능력에 있어서 웅변술이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자질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웅변을 강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웅변이 이 리더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그런 어떤 자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1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언변에 능하지 못하다. 즉, 나는 웅변술이 없어.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성에 이제 의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이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들은 사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어떠한 곤경과 어떠한 처참함을 당했는지는 4장 6장에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이렇게 보셨죠. 그리고 진정한 속사람은 무엇에 있다고요? 죄송해요. 진정한 축복은 속사람 안에 있다. 속사람. 그래서 자신의 그 사도직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모질게 당했고, 뭐 감옥살이도 했고, 어떤 위기도 당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막 서술을 하면서 그중에서 그러면서도 나의 속사람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이제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환경적으로 닥치는 고통도 고통인데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11장 29절에 보시면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3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자기 약점들을 자랑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일관해 갑니다. 12장 5절에도 보시면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한다고 할 때 자기도 그 영적인 체험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나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아까 읽으신 내용인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뭐 내가 약하니까 뭐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육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강해졌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강건하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많이 묵상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는가? 그냥 이거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가뜩이나 자기가 약해 보여서 오해를 받고 고린도 교우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이 드러난 것을 왜 못 보느냐 지금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경험한 것을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확신하는 바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어디 딱 말로 나와가지고 그걸 잡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문맥을 살피셔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데 문맥을 살피시면서 뭐가 도대체 그에게는 강함인가? 지금 그거를 붙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감이 잡히시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최대한 대로 가깝게 저의 이해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다면 자기의 상황은 아프거나 뭐 의심을 받거나 뭐 고통을 받거나 뭐 그거는 어쨌든 뭐 그냥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런 속에서도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세워졌고 나는 그 일을 아직도 붙들고 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라는 그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식에게는 굉장한 강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잘해서 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실질적으로 뭐 강해져서 강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잘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 자체가 예수님이 드러나셨다라는 증거이다.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물론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각자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지금 이런 말을 자기 사도직을 변호한다라고 하는 그 정말 중대한 순간에 꼭 해야만 하는 말일까? 아, 진짜 참, 아, 좀 우리가 생각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사도는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영적인 현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을 때 이해하고 그리고 설득되는 사람 있을 것이다. 부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또 현실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오해를 더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인정은 또 추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감지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고 할 때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참으로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글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까?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딱 한 가지는 뭐 대전제는 이거죠.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가 약하다 할지라도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여지는 길이다.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은 사도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여지는 길을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아 정말 경이롭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 계산을 뛰어넘는 차원을 달리하는 말이니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관계의 격랑을 거쳤습니다. 때로는 사랑과 화해에 막 정점을 찍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반목과 이제 불신과 의심에 바닥을 치기도 하고요. 이 모든 일을 겪은 이 고린도 교회가 결국에 어떻게 세워졌을까? 또 우리가 궁금하죠. 더욱더 큰 은혜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서학자들은 그 반대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후 95년경에 쓰여졌다고 보는 클레멘스라는 이제 그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쓴 편지 서신 1호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또다시 불화가 문제가 되어서 분열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랑은 반대죠. 에베소 교회는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의 글에 의해서 주님이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찾고 회복해라 회개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로 회개하고 그리고 부흥했다라는 그런 그 기록을 남겨주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는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은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증거하는 바울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직분, 역할, 우리 성경에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새 언약의 일꾼됨, 그들의 삶이 얼마나 쓰리고 그리고 처참했는가 하는 그 발자취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분들과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우리도 또 고통이 있고 또 분열이 있고 또 뭐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또 의심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 것은 아,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약함보다 더 무언가를 더 뭐 인간적인 그런 어떤 술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의 계산하는 방식이라든지 내가 관찰한 것에 토대를 해서 주장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격하고 그냥 약점을 약점대로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주님은 당신의 강함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역사를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 또 고린도 교회는 또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 참 우리가 성경을 살피다 보니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이러한 그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참 리더나 또는 교우들이나 서로가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약함을 내가 메우려고 하지 않고 약함을 내가 강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고백하면 정말 주님은 당신의 은혜로운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우리 진리의 교훈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이러한 복음의 축복의 역사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